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은 계속 읽다 보면은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남의 말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척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 가실 때에 일곱 가지 표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씩 제가 툭툭 던져서 갑니다. 첫 번째는 가나라는 도시에 있는 일어난 두 가지 표징입니다. 그 표징은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표징을 그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표징이라는 것을 사인판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대쪽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항상 짝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음양이라고 하는 식으로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제일 많이 기적을 베풀고 했던 그 가버나움은 아니고 두 번밖에 기적을 베풀지 아니한 가나는 첫 번째, 두 번째 헤아렸습니다. 가버나움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행한 기적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면은 사랑이 깊으니 미움도 깊어라 하는 것처럼요. 아예 관심 없는 그 투자 안 했던 사람은 뭐 어차피 뭐 남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고향에 대해서는 상처가 깊습니다. 따진다면요. 그게 가나의 두 표징. 그리고 지난 두 주 동안에 했던 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우리 황강도사님이 알려주신 거. 그래서 빵을 먹을 때 샌드위치처럼 두 가지 연못에 샌드위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왔던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베데스다가 좋아서 미국의 NIH의 국립건강연구소가 있는 것도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은 인생을 마지막 보고 난 다음에 베데스다에서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낳은 사람은 나중에 세상에 속하려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빵에 9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거기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보냄을 받았던 거. 나면서 눈먼 사람. 그 사람은 낳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낳게 해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척해요. 네 스토리에서 예수는 빼고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족한테도 교회에서도 이웃에서도 배척당해요. 이 사람은 눈이 뜨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안 봅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살 때가 그나마 동정이라도 받고 살았는데 형편이 확 바뀐 겁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배척이 되고 나니까 왜? 예수의 스토리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게 예수에게 속하는 실로암 연못의 긍정적인 샌드위치 빵입니다. 그러면은 빵을 먹는 이유는 저 같으면 햄앤치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요. 두 가지 햄앤치즈가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병이어라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이 일어났던 그것이 표징인데 여러분 이 표징이 짐작이 되시면은 이렇게 긍정적이 되겠어요? 부정적이 되겠어요? 그 순서로 따지면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보실 수상보행. 예수님이 수상스키도 타시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수상보행의 일이 빵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갑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나, 두 가지 샌드위치, 두 가지 빵에 들어간 거.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던 일곱 번째 표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표징은 표징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뉴호프교회 오셨을 때 처음 찾아오실 때에는 사인판 보고 오지만은 사인판이 뉴호프교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뉴호프교회 사인판을 갖다 놓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게 되셨나. 원래 인물이 왔는데 거기 대해서 사진 보고 보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사진을 훨씬 더 포토샵을 해가지고 훨씬 더 작게 만들었던지 술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덟 번째 숫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입니다. 그것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표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을 뚫고 가는 안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이제 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은요, 요한의 초점은 이겁니다. 요한은 내 삶이라는 것을 그 내 시간 주어졌는데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을 연습하라고 그럽니다. 오병이어처럼 주신 축복을 알면은 이것이 그 마치 안경의 틀과도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안경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안경의 알입니다. 말 그대로 안경이란 것이 눈 안자의 거울 경자 아닙니까? 그게 눈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 눈의 안경이라는 것처럼 렌즈처럼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처럼 주어지는 어떤 사건들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경 태처럼 주어지면은 거기에 어떤 안경이 알이 끼느냐에 따라서 미움의 안경알이 끼느냐, 색안경이 끼느냐. 우리는요, 투명한 안경 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편견의 안경을 낍니다. 그런데 편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나는 중립이다, 편견 없다, 그거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 안 가질 수 있는 선택은 없고요. 어느 쪽에 편견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로 통해서 보는 유월절의 안경의 렌즈를 가지느냐, 아니면은 유월절 밖에서 사망의 렌즈를 가질 것이냐,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요, 요한이 젊었을 때, 티네이저 때, 그때 예수님 만나서 인생에 어떤 전환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인생이요, 50년, 60년이 지나고 나서 제자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그 만났던, 예수를 만났던, 교회를 다녔던 뭔가가 자기 인생에 전환이 와서 이제 50년, 60년이 되어서 자기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그저 이제 남겨주고 가야 될 인생을 반추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할 때는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무엇을, 어떤 스토리를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또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 이런 어떤 변화가 이루어왔던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반추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우친 것이 거기에요. 저기 슬쩍 지나가는 말씀인데 4절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4절 같이 한번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침이라는 거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그것을요, 마침을요, 오병이어 일어나고 했을 때에 그때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자기네들이 아이고 배고프고 사건 있고 막 이런 것만 만났지, 세월이 쭉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마침이라는 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침, 왜 그때 그 장소에 그 사람을,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됐었지라는 그 타이밍, 딱 부딪히는 그 장면, 그게 마침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침에 예수가 만나주고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마침이 어느 자리입니까? 그 마침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하는 은혜로운 복음성과 노샤현 선생님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할 때마다 참으로 복음이다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요한이 가리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보다가 이제 후배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예수는 당신의 시간을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전, 유월절, 유월절 이후.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간으로 따 요일로 따지면요. 우리가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로 하는 것처럼 순환의 금요일은 유월절 전입니다. 그때가 십자가는요. 어린 양의 양의 입장으로 보면요. 그때가 유월절 되기 전에 정월 초하루 시작하고 난 다음에 10일째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14일 될 때까지 그때에 죽여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무나 양을 죽이면 그냥 없는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에다가 이름을 붙이면은 그 양을 죽일 때는요. 그것은 가슴이 쓰라리고 저린 겁니다. 우리 식구예요. 그것을 어떻게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있어서 죽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유월절의 순간들, 십자가로 가기까지, 십자가 순간까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유월절 전.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시면요. 유월절이 가까운 때, 유월절로 가는 때입니다. 그 유월절은요. 그거는 그 안에서는 안식을 누릴 때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하는 거가 토요일입니다. 그때는요. 양은 이미 죽었고 방 밖에서는 피부림이 일어나도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한국에서도 동짓날에 팥죽 해갖고 뿌리잖아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땐 저주 오지 말라고 귀신 넘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토요일 그리고 나면 주일날 오늘 부활날입니다. 8일째입니다. 그래서 금, 토, 주일이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유월절 전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구절이 됐든지 간에요. 포인트는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이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유월절 때를 바라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누가 그 마음을 알았겠냐?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겠구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 없었겠구나. 제자들에게도 이제 깨달아지는 거가 요한이 아, 내 인생도 그렇게 유월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이제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예수님이 보인 본처럼 유월절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유월절 시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아직도 나는 십자가로 해야 하는 것 같아. 이제 조금 숨 돌리나? 그러면 언제 또 불안하게 또 뭐가 사건이 터지지? 그런데요, 걱정하지 말으실 것은 모든 단계, 단계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전, 유월절, 유월절 후 당하신 건 예수가 다 당하셨고요. 우리는 그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예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모든 시간에서 예수의 흔적과 표징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는 내 인생 시간표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병이어처럼 주신 축복을 내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이 기적은요, 38년 된 병자나 눈먼 사람의 이렇게 기적과는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가족 다 따진 수만 명을 먹인 이 사건은요, 그렇게 먹이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기적입니다.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갈 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요, 아 예수님, 이 사람들 근처의 마을에 가서 각자 도생, 끼니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예요. 그냥 보내면 다 해결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먹이신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때는요, 그저 옥리처럼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는 빌립을 콕 집어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먹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12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 정도면 이 사람도 조금씩 먹일 수 있겠다. 여기는 죽일 수 있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120데나리온 갖고도 좀 모자란다. 그러면은, 1200데나리온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돈 좀 거둬라든지 하면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불어 예수님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기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또는요, 안드레가 사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성격들이 다 달라요. 정치적 취향 다 달라요. 안드레는 부지런히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우리 회계사처럼 정확하게 탁 따지는 사람, 계산이 쫙 나오잖아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드레는 재주가 좋아요. 애를 어떻게 꼬셨는지, 자기가 저녁 먹으려고 엄마가 싸줬겠죠. 갖고 온 보리빵 다섯 개, 옥수수빵 다섯 개, 물고기, 마른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얘를 꼬셔갖고 바치게끔 만들었어요. 대단한 재주입니다. 그러면요, 얘를 모범으로 보여서 어른들이 너희들 애를 모범으로 보여서 있는 거 내놔서 같이 먹자. 그러면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애도 갖고 있는데요. 그 방법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방법 하지 않습니까? 왜 불어 감사기도라고 제자들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했을까? 그 이유를요,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요 때에 두 번째 나오고, 첫 번째 나오는 때가 가나의 혼인잔치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청결하실 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뭐 때문에 하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 그러니까 46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해놓은 것을 네가 3일 만에 하겠느냐 했던 거를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게 예수님이 자기 몸 대신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1절 2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2장 21절 22절에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이 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치 보이고 보이는 것만치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만치 보이고 보이는 것만치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알게 되는 것만치 예수를 알게 됩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면은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해가 되고 내가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건, 그에서 예수의 유월절이 보인 것만치 또 내가 내 인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기까지 이민 오셨을 때 공급받아서 오실까 오신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일어나고 나서 내려올 때 저희 얼굴도 못 본 저희 친할머니가 그저 쌀 한 말 어깨에 짊어져서 그거 짊어지고 하여튼 온 거가 그거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에 왔는데 거기에서 예수가 보이면은 오병이어가 이해가 되고 오병이어가 이해가 된 것만치 예수가 보이고 이게 돌고 돌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안 보이면은 그 사람은 계속 내려가요. 자, 그래서요. 내 인생의 사건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체험하라고 불어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손에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전달하는 수고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얼마나 불어 일부러 노력을 하셨겠나 그리고 나의 작은 섬김이 물건을 갖다 주고 내 거를 조금 갖다 한 끼 바치고 하는 것이 유월절 예수를 가리키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정말로 가슴이 저릴 정도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전율을 느낄 수 있는 행복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게 오병이어를 내 인생에서 발견한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유월절로 여러분의 안경을 오병이어 이미 주셨는데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거, 내 삶에 드러나는 오병이어를 감지하는 첫째 표징이 유월절이라면 둘째 표징이 열두 광주리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으면 되었지. 다른 성경 보면은 그 부서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준비하는 거 하고요. 나중에 설거지 뒤치다거리 하라 그러면은 어느 쪽을 더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게 물론 종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요. 사실 짜증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주고 난 다음에 다 먹였으면 제자들은 아유 참 훌륭한 일 했다 라고 끝날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서 거두어라 광주리 거두어라 그러면은 약간 살짝 사람에 따라서 욱 짜증이 좀 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거룩하고 수양이 되신 분들은 아무 지장 없이 하시겠지만서도요. 여러분 수만 명에게 분주히 빵을 전달하고 주고받고 얼마나 일이 많겠고 누가 덜 받았니 덜 받았니 여러분 소란스럽고 분주복잡한 몇만 명이 먹이는 야외 식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난장판이 되는가 난장이란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장판이 되겠는가 거기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우리는 이 시대에 사탄이 이 시대를 특별히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가장 쉬운 도구가 긴급한 일의 횡포입니다. 여러분 생애는 지난 한 주간도 급하게 사셨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분주복잡하게 막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털고 사방에 어질고 가면 되는 것인데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고 어떤 과정으로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지 예수가 빠지기 쉽습니다.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를 못하는 순간에 말하자면은 뒤풀이 하다 보면은 쟤는 도와주지도 않고 거기로 대화가 가면은 그것을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그럽니다. 일본말처럼 한 뒷담화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뒤풀이 영어도 비슷해요. 디브리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브리핑은 그 전에 하는 거고 디브리핑은 하고 나서 그래서 선교라든지 뭐든지 행사하고 난 다음에 꼭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무엇이 남았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우리가 어떻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순간순간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뒤풀이, 디브리핑을 하는 것. 그게 부스러기를 줍는 순간들입니다. 그것을 다 모아보니까 열두 광주리가 가득 채웠다라고 곳곳마다 그것을 딱딱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분주복잡하게 바빴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먹은 사람들이 남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은 또 배가 고픈데. 열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의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열두 지파, 열두 제자, 열두 교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준주하고 복잡하고 됐는데 시비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뉴호프 교회 또 무슨 미션하고 뭐 일 많이 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 보이는 거가 열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고 하신 그 자리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시비가 보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부스러기 하나하나 은혜의 자리들을 내가 알아서 챙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열두를 안 했던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모시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왕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보는 것은 24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열두를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왔는지 사인판만 컬렉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그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무슨 기적을 더 바라십니까? 무슨 표징을 더 바라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예수가 와서 이 정도 했으면은, 오늘 주일 예배 나올 수 있었으면은, 그 이상 무엇을 바라십니까?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반응은, 열두 제자들은 올바른 반응을 했어요. 차이가 뭘까요? 열두 제자들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무도 몰랐지만 포도주 마신 사람들은 더 좋은 포도주 나왔네 기분 좋다고 했지만은 물이 담아놓고 물 부으라 해서 물 부었다가 물 갖다 주라 그러니까 세상에 맹물을 갖다 주면 이 종들이 맞아 죽을 건데 물 갖다 주면서 얼마나 발발발발 떨었을까요? 하여튼 그런데 딱 마시고 난 다음에 아, 이 맛이야. 그 느낌이야. 하고 나니까 종들은 혼돈되는 겁니다. 종들은 알았더라 라는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딱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딴 사람들은요, 받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 입에 들어가고 배부르면 땡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해도 곤란하고요. 여러분, 애가요, 베이비가 우유 주고 밥 주고 하면은 물밥 잠 잘 있으면 되지. 젖병 먹다가 이거 싼 데서 샀어? 이거 영양이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 점맥이다가도 소름이 끼치지. 역할이 다른 겁니다. 너는 왜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말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알았던 것은 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주어지고 줄 때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간이 콩알만 해졌다가 부었다 난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일 해먼턴 예배에서 84세 되는 정윤옥 권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요 감사패가 갔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저 근처에 있는 인근 교회에서 올 때에 이분이 알고 보니까 자기 젊을 때에 이렇게 혼으로 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위 분들이 지금도 고우신데 84세인데도 고우시더라고요. 고우신데 제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키우고 그리고 신앙으로 잡아서 그분이 2003, 그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1년에 한 번 IT인들 왔을 때 성찬식은 자기가 준비하는 거. 그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서 이제는 보조가 붙어서 오신 분은 8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78세 때에 이제 청지기 비유처럼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나가야 돼요. 이제야 나는 할 일을 알았도다. 이거는 내 거라고. 1년에 한 번 운전도 못하시니까 어레인지 다 해야 되고요. 빵을 다 잘라가지고요. 그 준비를 해서 박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저는 이때까지 자세히 몰랐어요. 거기 계시는 어떤 분들이 이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몇 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감사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감사패에 나왔던 성구가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난주일날 그 대화를 나누고 그 권사님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고 놀래가지고 그 권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IT분들에게 그것을 제가 번역을 하니까 거기에 여기에 블루 하베스트 미니스트리 하고 있는 패스터 맥스 이 동네에서 우리랑 같이 거의 20년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통역하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IT분들도 울고 같이 울고 그분도 울고 거기에 해주시는 IT 또 남부 뉴저지하고 필라델피아 협회 회장 되시는 분이 올해는 IT분들이 와서 찬양인도 다 하세요. 그분들이 그 권사님에서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아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신분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빵 부스러기 12개를 모아서 예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구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스러기로 주어야 할 은혜의 빵은 무엇입니까? 감사 제목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봉사로, 말로, 물질로, 관심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하시다가 유월절 예수를 보시고 열둘에 그 일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저희들의 생애에서 주님 또 다른 기적이 더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숨쉬고 이 자리에 오고 이 작은 무리를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